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지 되겠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행함은 우리의 소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어떻게 잘 키워나가는가라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렸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과 행위를 신앙의 두 가지 축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레바퀴와 행함의 수레바퀴, 이 두 가지가 잘 굴러가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쉽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과 행위를 구별해서 생각하고 또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제 행함, 행위라는 것은 믿음을 받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과 행위를 생각하면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다라는 것과 행한다라는 것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성경이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고 있지 못할 때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행함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기억되고 알게 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하라, 행하지 말라라는 하라 하지 말라의 그 명령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행해서 믿음으로는 안 되고 열심히 행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다른 구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또 찾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함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의심을 해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곳 외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생각한다면 야고보는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영광이라는 개념이 딱 잡힐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지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의 주, 그 영광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닌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풀게 되면 많은 오해들과 또 충돌하는 것처럼, 말씀끼리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충돌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벌써 충돌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말씀만 보더라도 이 야고보 사도의 말하고는 틀린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이 믿었다, 의롭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 어떤 믿음 믿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다른 여러 곳에서의 성경 말씀들과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속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우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아브라함 안에 있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갈등이 생기고 충돌하는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치사한 남자다, 무슨 저런 남편이 다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내 자손이 저 뭇 별들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이 그 약속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내어야 할 아브라함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아내를 내가 뺏기게 될지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사례에게 너가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어내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사례를 누이라고 시켰던 그 일들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여러 가지 종과 뭐 예물들 그런 것들을 받아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생각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자식이 생기지 않았을 때 사례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내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나는 살아남아야지 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라가 아니라 다른 종을 통해서라도 내 씨로 내 후손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모든 아브라함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부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 나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세운다는 게 새롭게 언약을 세운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높은 하나님, 높은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생겨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을 이루는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가 지금 열심히 내 약속, 내 언약을 이루려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거 전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가 내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말씀하셨고 내가 약속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그 징표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너가 언약을 지켜야지 되는데 그 한 가지 언약이 뭔가 그게 바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들을 다 부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언약을 다시 세우시면서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할례는 바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게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수고는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인 내가 말했고 내가 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쯤 있다가 사라가 너한테 자녀를 낳을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이삭이라고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삭에게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육신의 생각들을 이제 다 깨트려버리고 육신의 그 생각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게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육신의 열심을 내던 아브라함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태어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게 되는 것, 그 순종함으로 바치게 되는 그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그걸 의롭다라고, 그 행함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그걸 그냥 순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아주 큰 덕목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라는 것은 이건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막무가내식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7절에서 19절까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린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을 바친 것, 이걸 행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인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거였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네 씨에서 난 자이지 된다. 그리고 그는 이삭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순종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아니었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칠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내가 이삭을 낳은 것, 그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지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삶을 통해서 다 확인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다 행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19절입니다. 그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이삭을 주께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 그 이삭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다시 살리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게 아브라함 안에 이제 분명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라는 그런 차원의 순종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종교적인 순종일 뿐인 겁니다. 참된 순종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되어지는 것,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요, 아브라함의 의지로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바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될 때 그 살아있는 믿음에서는 자연스럽게 행위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죽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죽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삭을 바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삭을 바치지 않게 되는 것, 이런 게 죽은 믿음인 거죠. 이런 것도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해야죠, 이삭 바쳐야죠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삭을 바치는 것, 그런 종교적인 순종, 그것도 사실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참된 믿음이 어떤 것,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과 관련되어서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어떤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노아가,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일을 행했다라고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믿음이 모세에게 왔더니, 믿음이 노아에게 왔더니,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왔더니, 그 믿음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일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믿음을 소유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일을 만들어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아야지 맞는 거지요. 그게 올바로 하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살아있는 소망인가요? 아니면 죽은 소망인가요? 죽은 소망인 거죠.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은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 세상을 소망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을 멸망할 곳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참된 소망이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다 어때요? 하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무엇만 진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미워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쓰레기로 여길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안에서 경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내 자신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올바로 살아 역사하게 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죠. 여전히 나도 살아있고 하나님 내 소망도 살아있고 세상 것도 내가 얻어야지 되고 하늘의 것도 내가 여전히 욕심내면서 그것을 얻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종교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의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죽고 나서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도 나에게 필요하고 그것도 내가 얻어야지 되겠고 그건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확인 과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내 모습에 대해서 늘 속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다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과 같이 일한다고요?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한다고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 믿음을 확인하고 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해야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과 행함을 별개로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함과 믿음이 같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행함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그 행함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행하고 있는 것인데 야고보는 그게 믿음이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경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아브라함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구별하고 있어요? 아니면 믿음과 행함을 같은 걸로 지금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 플러스 행함,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고보는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온전한 믿음 이퀄 행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행함이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이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뭐란 이야기예요?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행함이 나오지 않는 그 믿음은 그건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너희들에게 행함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행해라라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행함이 나오는지를 확인해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행함이 나오는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확인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항상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소유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지금 깨트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소유하는 우리의 주인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옆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진 나,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나, 이런 나가 되는데 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도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사례에게 나를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랍이라고 이야기해라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 그 수준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은 우리를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시셔라도 우리를 이삭을 낳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참된 소망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거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것 행함이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그거 행함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사람 차별하는 거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차별하는 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너희들은 지금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지 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사람 차별하는 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사람 차별이 되죠.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사람 차별하지 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단순히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굳이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더라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믿음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저주와 심판의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의 존재, 심판의 존재가 부자라거나 부자여서 심판의 존재가 아니고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의 존재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건 부자고 가난하고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임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바라보게 되냐면 그 부자를 세상에 힘 있는 자로 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존재이고 저주의 존재이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임하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차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 나도 부자도 가난한 자들도 똑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는 차별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힘이 바로 돈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명예잖아요. 권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차별해서 보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차별하고 우리가 대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차별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게 되면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올바로 역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로서의 그 행함을 너가 보아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 줄게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라고 말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인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행함인가요? 믿음인가요? 이것도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쓸 것을 줘야지,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도와줘야지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건 우리가 행함으로, 행함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야고보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형제자매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어떻게 그 형제자매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쓸 것을 안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참된 믿음은 어떤가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니 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긍휼하심을 아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에게 말만 하고 정작 쓸 것을 안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믿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행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올바른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믿음이 있는가를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10절 13절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다고요.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절대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과 절대 구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바로 행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이것도 열심히 행해라 라는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실천, 우리 인간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행함 없어요.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행함은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지는 그런 행함,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라고 이야기하죠. 가지가 무슨 수고를 해서 열매를 맺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는 나타나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 나무에 속한 자인가 속하지 않은 자인가의 문제이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라면 반드시 열매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믿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그 귀신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떤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귀신들이 왜 떨게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귀신들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믿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성경은 믿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믿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난 그냥 십자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믿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게 믿음이 아닌 거죠? 분명히 믿고 떠는데도 야고보는 이거 믿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믿음은 헛된 믿음,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귀신들은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알지만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귀신들은 자기 자신이 멸망받아 죽어야지 될 그런 더러운 죄의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알고 한 분 하나님이신 줄도 알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에게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속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행함들을 내어놓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죄인으로 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귀신들의 믿음이고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의 존재, 멸망의 존재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올바로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바로 그 행함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과 행함을 절대로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맺어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의지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이신데 그 믿음을 또한 온전케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어내시는가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 믿음의 또한 그 행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날마다의 입에 온전한 소망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믿음 주시고 이 믿음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